아멘. 12월 3일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파와 좌파 간의 원수처럼 싸우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 싸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형편입니다. 서로 정죄하며 서로 잘못되었다고 원망과 불평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의 법을 주장하지만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과 재판기관의 판결도 무시한 채 안하무인격으로 설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임무를 쓰고 안 쓰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법만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기관이지 걸핏하면 쓰겠다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반대를 반대의 수단으로 마지막에 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는 탄핵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탄핵 정당으로 모든 장관이고 국가기관의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퇴출시키고 대통령까지 이제 탄핵 결의를 가르게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들보다도 무법한 정치인들이 더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느 정당이든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제3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죽음의 정죄만 충만한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미흡한 초등학생들까지 데모대열에 가담시켜 길거리로 내모는 막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는 일도 없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나라에 사내들인 공회의 율법적 정제기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의 불법적이고 잘못되고 헛된 사형 언도라는 결정으로 십자가 사형을 받아 돌아가시기까지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바로 이와 같은 행편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어느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정치 싸움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느 파가 좋다, 어느 파가 어느 정당이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좌파 우파, 좌파나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승리와 공의의 승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 로마 교인들이 처한 당시 상황은 아주 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 성도들한테. 그래서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의 그 헤롯이 왕으로 있는 그때 그 헤롯 왕권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처참히 핍박하고 살해하던 헤롯 왕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국법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나 바알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는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복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권세에 대한 권위가 무참히 짓밟히고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다른 당이 또 집권에 또 반대가 일어나서 또 대적하고 또 싸울 것입니다.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서 또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생겨나고 또 생겨난 것이 무너지면 또 대적하는 반대가 일어나고 이것이 정치 아닙니까? 이게 나라 역사입니다. 도전과 응전이 이 나라 역사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합세해서 절대로 데모하거나 길거리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운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 나라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헤롯 왕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살인을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심지어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장모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 아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이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경배하리라고 하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알 리가 없죠. 이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거리로 갔어요. 헤롯에게 가서 물었으면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박사들과 대화했던 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유아 대학살을 시도한 자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유언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이 죽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유대 시내에 예루살렘 시내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같이 죽여라.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에 애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죽여서 사람들이 헤롯 왕이 죽은 그때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조금의 사람이 죽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을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에 있었던 헤롯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이 통치하던 악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 아무리 악한 시대, 아무리 위험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오셔야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위복, 역전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분단되어 있고 남북으로 휴전하고 있지만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고 어두운 시대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히 흉벌에 떨어질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속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시작이 된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뭘까요? 성탄절은 우리가 그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성탄절이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떠오르는 깊은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본문 2절에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 왕, 왕이 왕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왕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왕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공짜로 죄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죄를 물어서 심판할 왕이죠. 왕, 대통령 이런 사람 백성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는 심판권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죄로 갈지 않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먼 동방에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무척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천사가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헤롯에게 와서 아기에게 잘 아는 정보를 알고 나한테 와서 다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아기 있는 곳에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박사들이 해줬거든요. 그러면 박사들이 또 그 왕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가면 죽거든요. 박사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꿈에 헤롯에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이 박사들이 곡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줄 왕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멸망이고 여러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지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죄의식 없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죄가 탕감을 받는 겁니까? 죄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숨이 거들어지는 그 순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지옥 형벌 불구덩이입니다. 불났을 때 보면 무섭죠. 소방관 팀장 우리 교회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불났을 때 불났을 때 불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잖아요. 지옥의 그 불보다 더 무서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옥에.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죄값은 그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낼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오신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감격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것이 실현된 것이 주님의 탄생이고 온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강림의 달이라고 하죠. 12월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된 계시적 사건을 기념하는 은혜와 사랑의 계절입니다. 끝없는 은혜, 실패가 없는 은혜, 달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무조건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우울함과 쓸쓸함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다 해결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립은 우리들,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삽시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작품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발달장애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루카스라는 작품입니다. 데이브레이크는 하나의 공동체죠. 여기에 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지적장애인 앤디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8살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입니다. 지능이 어른이 됐는데 8살의 지능밖에 안 됩니다. 이 형제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줄리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둘은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루카스라는 한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루카스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에게 태어난 이 아이 루카스는 내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오는 내 기능을 가진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아 살 수 있었지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카스는 바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숨을 하루하루 이어갑니다. 부모 앤디와 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루카스를 안고 병원에서 데이브레이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루카스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의 파티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출생신고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는 생애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앤디와 줄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그 짧은 생애 동안 다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행운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단 얼마간이라도 자기의 아들 루카스가 자신을 곁에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아기 루카스는 놀랍게도 예견된 수명 15분을 넘어 하루 이틀을 지나더니 11일 지나고 15일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이 부모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루카스는 16일을 넘기고 17일째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적장애인인 루카스의 아버지는 장례식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주어서 고마워. 사랑해,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죠. 이 뮤지컬 루카스는 병약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물갈 죄로 병약하고 죽어가던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 아닙니까? 흐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음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의 김 목사, 사랑의 성도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과 꼭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행복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기쁘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분위기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따라서 동화가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깊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또 그래서 주님에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